오늘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클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더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예, 또 족보가 나왔죠. 이 족보는 설교자들의 무덤이에요. 뭔 할 말이 있나 싶겠지만은, 그러나 역사는 이 족보를 따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속사의 큰 흐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큰 대하, 강이 흘러가다가 어떤 변곡 지점이나 이런 강 물줄기를 트는 지점에서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수원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큰 물의 흐름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 큰 강물의 발원지가 어딘지, 그 작은 발원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를 따라 흘러가는 구속사의 흐름을 한 번씩 중간중간 매듭을 잘라주듯 성경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가 있는 사람이고 그 부모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는 어떤 출발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족보는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족보의 의미를 한번 조금 더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레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자, 오늘 보면 이상한 이 비유를 보게 됩니다. 첫째,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죠. 서모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그는 장자권을 탈락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보니까 나이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게 알 수가 있고, 르우벤, 시몬, 레위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르우벤과 시몬은 한 줄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레위는 열 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면을 할애할 때 어떤 의도적인 성격을 부각하기 위해서 지면의 길이를 할애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레위 지파에 어떤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살필 때 바로 본문 직전과 직후를 살펴보면 족보가 그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무슨 의도로 이 족보가 삽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 이 르우벤보다도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레위 지파가 굳이 오늘 부각된 이유는 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주관하게 되는 인도해 가는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를 더듬어가는 오늘 출애굽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두 사람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은 또 이렇게 나이까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족보는 정말 얼마나 정확히 기록했던지 이 사람들은 가나안 여인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지파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고 또 굳이 밝히고 있어요. 이 시므온이 이 아이를 낳은 사울은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정확히 밝힌 이 족보는 뒤로 가면은 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는지도 또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20절부터 한번 22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데벳과 시골이요 우스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했다고요?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은 그럼 누굽니까? 아버지의 누이면 고모예요, 고모.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은 레위 지파를 따라왔지만은 그때 결혼은 이게 엄청난 결혼을 한 거예요. 고모와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모세 율법이다면 레위기 18장으로 가면은 근친 결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어요. 따라서 모세가 율법을 반포할 때 근친 결혼을 그토록 이렇게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족보를 굳이 밝힐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서 하나도 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은 물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순서는 미리암, 아론, 모세 순으로 출생했지만 그 자녀들은 이 아므람과 그 고모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족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 성경의 족보가 의미하는 바는 이 사건, 각 개별적인 사건의 단속, 단절됨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는 통일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은 통일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 통일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 족보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선조대로부터 선조대의 선조대로부터 그래서 모든 족보는 그 시온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물줄기가 연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한 이 족보는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이 개수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137세, 133세. 오는 것도 시간이 있지만 가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보면은 우리는 그 족보에 또한 어떻게 내가 기록되어야 할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인물로 기록되고 싶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족보에 편입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요. 참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나 좌표를 한번 찍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의 지금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계보 속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에 있어서 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세웠냐는 거예요. 뭐 자꾸 입이 둔하니까 하나님께 세웠겠지만 나중에 점점 읽어가 보면은 우리가 이 족보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점점 중요해지는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정치적, 군사적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는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식으로 재편해서 끌고 갈 그런 정치 지도자 내지는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소임이 주어지지만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은 이미 대변인 역할로 끝납니까? 아니, 이 사람은 대제사장 집안을 형성을 해요. 아론의 집안은. 그러나 아론의 집안의 대제사장 집안 중에서 이제 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또 틀려지죠. 그래서 고핫 자손 같으면 거기 성전을 섬기되 기물이나 휘장 같은 걸 챙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건 엘리에셀의 대제사장의 아버지가 되건 아니면 고핫 자손의 아버지가 되건 동일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들들은 다른 역할과 능력과 기능을 가졌더라도 가족으로서의 통합, 가족으로서의 통일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사회적 차별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비록 뭐 좀 머리도 좋은 애가 있고 재능이 뛰어난 아이도 있지만 한 부모 밑에서 났다는 뜻은 어떤 그 기능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론의 계열들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의 계열을 형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임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출애굽은 두 갈래로 진행이 되는 일입니다. 모세를 중점으로 한 이 정치적 군사적 지도력에 의해서 출애굽하는 것은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기예요. 그야말로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시키는 것은 모세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아론의 역할은 뭡니까? 애굽에서 벗어나기보다도 더 중요한 애굽 꺼내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 일, 그게 출애굽의 더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맡아야 할 이 대사장 직임은 동생 모세가 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눈에 드러나는 출애굽보다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 죄성, 이 죄를 꺼집어내는 대제사장 계열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출애굽이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애굽 탈출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애굽 적출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적출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적출해내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을 꺼집어내는 것, 이게 몸이 애굽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상하게 그 계열의 계보가 지금 유독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이 된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집안보다도 나중에 이 아론의 집안에 대한 이 계보가 나중에 구약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큰 흐름의 줄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보면은 이 이름들은 뭐 이미 다 조금 귀에 익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고라. 이건 나중에 반란 일으켰다가 나중에 어떻게 땅에 다 파묻히는 족속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한 번씩 읽으면서 이 대조를 해보면은 너무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일가나와 아비아사빌이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아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이게 큰 역할들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을 사실상 이게 시사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 다 아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이 역할을 위해서 그야말로 보다 큰 비중 있는 일들을 할 사람들에게는 아내가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이요, 남편과 함께 그야말로 참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 같이 이름이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름도 잊혀지는 거죠. 옛날에 우리 부르면 맨날 뭐 사천댁, 무슨 여수댁 부르고 말았지.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며느리가 딱 들어오니까 큰 며느리 앉혀놓고, 야,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 남편을 잘하면 사모님 소리를 듣고, 남편한테 잘 못하면 아줌마로 끝난다. 인생. 안 웃네. 하여튼 뭐 이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록되는 저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나중에 이 그 아내를 맞았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을 잘못 들여가지고 얘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기록된다고 다 선한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고라자서는 땅이 갈라져서 그냥 다 죽게 되고 물론 그 아들들 중에 살아서 또 나중에 또 맥을 또 이어갑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 흔한 일들이 어떻게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교차되면서 하나의 큰 그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이끌어 가느냐. 이게 우리가 족보를 들여다보는 이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또 이걸 자꾸 읽으면 혀가 풀려요. 여러분들이 성경 잘 읽는 비결이 이름 이거 자꾸 읽는 겁니다. 치매도 막으시고 혀도 잘 풀게 하셔서 나이 70, 80이 되어도 성경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26절, 27절 모세와 아론이 이 일들을 앞으로 담당하게 되는데 출애굽의 일들을 맡게 될 이 아론과 모세는 앞에 보면은 또 동일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3절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이 일을 하게 했다라는 동일한 기록이 지금 25절 이하에 또 기록된 거예요.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역할, 주어진 소명들을 그 사이에다가 마치 족보를 감싸서 무슨 뭐 이렇게 보쌈 싸듯이 싸놓은 것 까닭은 모세와 아론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맡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맡게 된 그 혈통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 적어도 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의 두 아들 가운데서 결국은 그 혈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여기들 앉아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한국 땅에 태어났지만 1900년대 태어났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그 족보에 편입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 기록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돼서 안 될 여인들이 포함된 까닭은 우리가 어떤 출생과 태생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 그렇게 썩 양반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또 다말도 있고 라합도 있고 그런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라고 족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족보란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생각의 씨앗들이요. 그 또한 족보란 우리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로 연결시킬 것인가. 따라서 우리의 족보라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 그 미래를 어떤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족보는 살아있는 족보가 될 것이요. 끊어지는 족보가 아니라 현재를 의미 있게 하는 족보가 될 것이고 미래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족보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족보가 반맥해 주지 않아요. 족보는 배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족보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족보가 우리가 밥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밥이 없어도 견딜 힘은 준단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역사적 흐름을 따라왔구나. 나는 이런 역사적 존재이구나. 나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존재로 이 족보를 이어가야 하는 존재구나. 내가 이 땅에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 이 족보가 뭐 우리 조상의 직접 족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믿음은 어떤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족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읽고 정리하죠. 28절부터 30절까지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무슨 후렴 틀어놓은 것처럼 자꾸 모세가 이렇게 엉겨붙는데 좌우지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다가 족보를 넣음으로써 모세가 앞으로도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실험하면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다. 내 대해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위로부터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은혜의 물줄기가 아래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이란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족보들이 다 우리 믿음의 선조로 편입된 줄로 믿고 또한 우리도 그 족보에 편입되는 것으로 믿고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족보에 편입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믿음의 족보에 단 한 단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에 목적을 두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 하나만으로 그 족보에 편입시켜 주셨사오니 주님 영생하는 족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은 인생 내 인생 어떻게 족보에 기록될 것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읽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도 주님께서 이 족보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주님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신앙의 삶 신앙의 걸음이 이 족보에 기록되기 위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하루 헛된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족보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나는 능력 없고 입이 둔하고 바로에게 갈 그런 담대함도 없다고 할 때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들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하는 그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늘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능력과 상황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제한 없음 주님의 무한하심에 늘 우리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늘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 주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땅 곳곳에 숨어있는 지하교회를 주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정말 복음을 마음껏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나와 계십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땅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족보에 편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족보에 들어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족보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삶, 믿음의 족보에 편입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 족보를 자손들에게 이어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